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 더러운 죄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18세기 후반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양 제자는 이야기 그양 들어서 그렇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아닌데, 사마리아 혼혈적인데 아닌데, 근데 예수 사마리아를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땅끝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주고 성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고 약 한 얼마 지난 뒤에 오순절날 사도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성천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길을 여시는데, 이제 사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도 자세히 들었더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유대인 땅이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 이방인을 밟힌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방인들도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때로 안디옥에서 몇몇 사람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가 가까워 가서 거기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금식을 한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보로라는 섬에 가서 총독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거기도 이제 뭐 이방인의 때인데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갔는데,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그 뭐야 말씀 전할 사람이 없었는지 바울 보고 말씀을 전할 그 형제를 그날만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너무 은혜로워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는 바울이 올 걸 알고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 그러니까, 하여튼 안디옥의 성 사람들 몇 명이 됐지만 뭐 천명인지 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꽉 차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제 길이 자꾸 열리는데 이제 그 바울이 말합니다. 게바는 그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에게로 그다음에 우리는 무할례자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이제 전도자로 나와서 이방 여러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그 귀한 복음을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저 유럽 전체로 독일로 러시아로 막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 땅과 유럽의 몇몇 나라에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그 요한 웨슬레의 구원을 받고 그 점에서 막 그 청교도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때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주해서 그들은 처음에 바람이 불고 짐승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참 위험하고 해도 자기 집을 안 짓고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처음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개척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 어느 사람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뭐 13개월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자재도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보면 뭐 3층, 4층짜리 예배당을 지어 한 달에 한층 올라가기 어려운데 그 크기는 한 달에 뭐 하여튼 13개월 10층씩 올라가야 할그 정도로 야, 장비도 그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굉장히 성령 안에 지혜로웠고 은혜롭고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1962년도에 구원을 받는데 제가 1962년 구원받은 그 당시에 한국에만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520명 왔다고 하면은 우리 선교회 다 합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한국에 520명이 왔다고는 전 세계에 뭐 몇만 명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캐나다 토론토 피플 처치 오스와이트 제이 스미스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45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정말 죄 사함으로 거듭난 이 복음이 대부분 기독 종교가 들어왔고 교회를 다녀도 전부 죄인이라 그러고 전부 그랬어요. 1962년도에 제가 죄 사함을 받게 됐는데 첫 번째 제가 그때 모든 게다 망해가지고 기술 하산시고 거기 떨어져 정말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을 깨우쳐주 나를 믿는 마음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가 1960, 51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6.25 사변 그 이듬해입니다. 전 1944년이 51년이면 이제 6살 그랬는데, 제가 7살이었는데, 어머니 세상 떠나 한달 만에 형이 군대 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전쟁 뒤에 막 뒷받침 안 해도 막 불려다니고 그러셨는데, 한 번씩 아버지가 이제 밤중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고, 뭐, 내가 돌아보고 가시고 그랬어요. 낮에 올 시간이 없으셔서. 누님이 15살이었고, 작은 누님 13살이었고, 형님은 군대 가시고, 내가 7살이었고, 동생이 4살이었는데, 내가 8살, 동생이 4살이었는데, 누님이, 내가 알고 누님은 거의 굶으셨어요. 음식이 생기면 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오면서 먹었다 그러면 우리 다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그때 62년 됐을 때 제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이야기를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님, 내가 죄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님이 막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옥수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네가 잘못됐다. 난딴거잘 모르는데, 어른들 곡식은 익으면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데,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네가 죄인이야. 어렵다. 그건 너 교만한 것 같다.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노? 큰일 났다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저 난감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읽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그 간증지 그런 글들이 이제 좀 책에서 좀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렵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님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장팔 위에 있을 때 저희 형님이 제 박영준 목사 아버지인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내 동생이 구원을 받고 작은 누님이 구원 받고 이제 마지막에 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아와도 이제 그 참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복음이 아니고 그 죄인인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아무리 봐도 내 죄가 씻어 우리 교회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교회는 시골이니까 목사님 그런지 몰라, 대구에 가면 목사님도 안 그러고 대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가도 그러고. 그러고 난 뒤에 내 죄가 영원히 씻은 이 복음,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구나. 사실 한국은 이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왔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온 건데, 이스라엘하고 제일 먼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 중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정말 내가, 저희 진짜 죄사함 받았다. 성경사님도 복음을 듣고 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막 어두울 때 우리가 저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 뭐 655개 방송국이 우리 설교를 중계해주고, 지금도 계속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갔다 다음에 이제 뭐 안디옥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흘러서 그 다음에 로마로 와서 로마로 이제 뭐 독일로 러시아로 복음이 전파돼서 영국에서부터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많은 목회자 미국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청교도들이 막 피박을 피해서 미국 가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 막 번창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는데 1950년 그 점에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 520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520명이라면 전 세계 같으면 10배면 5,200명이고 100배면 52,000명. 아마 그때 미국 선교도 한 5만 명씩 보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예요. 정말 미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참 우리에게 복음도 전해주었고 또 지금 이북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생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걸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참 심각한 문제예요. 놀랍게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시겠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죄를 사해 놓았는데도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찬송하면서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가 저도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딴 말은 로마 3장 24절에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작년 한 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참 세계 많은 나라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란 어렵게 된 이야기를 전하면 참 충격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좀더 깊이 신앙생활 할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미국에 이제 사이버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현재 한 6,800명 되는 학생들이 접수되고 앞으로 계속 좀더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7,000명 뭐 내가 볼때 훨씬 넘었을 거라고 8,000명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죄를 못 씻은 게 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 하는 거예요. 제가 도미니카 어느 교회 가서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내가 다는 어렵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질문이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질문하라고.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뭐 도둑질 안 해서 거짓말 안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내가 얘기했다. 나 도덕이 무시무자히 많이 했다.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재판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폐 일어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만지고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이란 뭐 대부분 사람은 자기 죄인이라는 관념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성경을 바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란 말은 쏙쏙 들어오는데 의롭단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 이야기 뭐 내가 수십 번 하고 있는 중인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없고 23절에 없고 죄가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근데 24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2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 23절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죄를 구속했다.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었다. 사해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모든 죄가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에서 토말했다. 다 씻었다. 칠해서 덮어버렸다. 죄 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생각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겼기에 예수님이 자체 해결을 하셨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많은 말씀 사탄은 우리 눈을 가려놔서 너무 로마 3장 23절의 죄인 24절의 의인인데 사람들이 23절을 아는 사람 많아. 24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 하면 의인 없나니 하도 없으면 예.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처음부터 의인이면 의인이라 그랬는데 의인이야 죄인이었는데 죄를 십자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신 의인이다.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또죄 짓잖아요. 죄 짓지. 그러면 예수는 또 죄를 안 사했나? 사했다. 그럼 죄 막지도 됩니까? 물어요. 그러므로 죄막안 짓는 사람 누가 있는데 막 지어도 안 되면 천국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 씻고 그 씻은 게 너무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은 많은 사람들 머리 안에서 똑같은 성경책 위에 예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정말 눈처럼 이게 씻으셨다. 그런 이야기 그게 다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관해서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가 100년쯤 먼저 태어났으면 이런 복음 들을 수 있었을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그런 뭐 종교에 있다가 복음이 된 지 한 100년 좀 넘는데 그 시대에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 복음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예수님 다 해줘서 씻어 주어서 의롭게 된 것이니까 의로워진 거죠. 그래서 난 아무 일도 안 예수님 피로 내 씻어서 의로워졌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관념 속에 빠져서 성에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하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의 모든 죄 속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그래 찬송 부르면서도 입으로 부르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또 말해요.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옛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선택해서 그 택한 백성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에 못 박으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 이방 저 유대인 한 사람도 못 있게 하고 이방인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밟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유대인 살지만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울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지만 그 벽 위에 성전 터에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법적으로. 저는 외국이나 관광객 때문에 그 신분증 저 뭐야 여권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12살 때 가셨는데 저는 이제 마흔이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죠. 성전에 한 20분 동안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앉아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꿈 같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만 믿는 하나님인데 예수 십자에 부활하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셔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또 이 시대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럼 마사에 정말 예수 피로 제사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분명히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내가 의로운 게 맞은데 많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예수님 그 죄 안 사셨나? 사했지. 그럼 죄인이 아니잖아. 그 전 또 죄를 짓잖아. 그것도 안 죄, 그 죄도 그제도 사했잖아, 그러면. 그 죄 막 지도 되겠네? 그럼 물어요. 내가 질문해요. 죄 막 안 짓나? 물어봐요. 죄 막 지도 구원받도록 해야 구원이지.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죄를 사준다 그러면 뭐, 말도 안 되지요.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 진짜 사단 간교하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끌어서 자꾸 죄인이라 죄인 속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문제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진리에서 거슬러 바른 길, 다른 길로 꺼져 나가도록 우리가 사회에서 신과 성경 수없이 많이 있고 예수 피로 눈처럼 예시해졌다. 영원이시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단이 막 우리에게 역사하는데도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닫고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정말 죄사함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건 막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숨겨서 우리 제가 눈처럼 비게 시더니 그 사실을 못 믿도록 하고 죄 안에 분명히 예수 십자 우리 죄의 벌을 다 벌고 시었는데 죄 아래 가두어 두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막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이방인들을 끌어가겠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돼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런 기회를 안에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보면 이 3장 예수님 말씀하실 21장 예수님 말씀하실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예루살렘 이방인들을 밟히고 있어요. 제가 이방인인데 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사람 몇 명 와서 앉아 있고 텅 빈 성전이고 의자도 거의 바닥만 있더라고요. 또 유대인들은 맨 그 아이 그쪽 사람들은 맨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올렸지 바로 그 자리였는데 이제 그 성전 벽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막 흙을 쌓아가 그 꼭대기에다가 다시 황금 사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2층 그 벽 밑에는 유대인들이 성전 벽에서 막 통곡의 벽에 기도하고 있고 2층 거는 꼭 이제 여건을 보여서 외국인만도 유대인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그 가서 이런 성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제 해교 신전이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세워지는 날이 온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게 다 준비됐다면 딱 가서 졸인 마음만 되도록 다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을 배우면서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 참 가면 죄가 많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건 성경 신구야 수십 곳 수백 곳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난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비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여행 갈 때마다 여러 도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중에 로마까지 갔고 그 로마에서 이제 뭐 유럽 전체 영국으로 그 다음 불란서로 이태리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막 독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 영국에서 구원받고 진짜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요한 웨슬리 증가하는 복음이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죄 사함 받아서 오늘 감리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감리교회는 또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암만 죄를 많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생각을 믿어서 안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뭐 전 세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이런 보험 예수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 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날에 가게 될 줄 믿는데 최근에 저희들 곁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가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를 믿지만 죄인이란 분들도 있고 예수 믿고 죄사를 씻어 의롭게 되는 분이 있는데 결론은 성경 뭐라고 말하냐. 성경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성경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맞습니다. 성경이 정말 깨끗하면 깨끗한 게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며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는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점점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에게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로마로 가다 이제 그냥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독사에 물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태리 로마는 전 세계 교통의 중심지라서 그 로마로부터 복음이 수많은 나라로 전파 유럽에 다 전해졌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 견디지 못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워서 그 다음에 복음을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를 통해 미국 선교 한국은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도는 지 얼마 안 됐죠. 100년 좀 넘었나 그렇죠.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 그런 시대에 왔고 또 기독교는 들어왔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런 믿음의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 별로 실감 안 나지 그죠? 뭐 어떤 사람 결혼해도 실감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기를 낳아도 실감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감은 느끼기에 달렸고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은 건 너무 확실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기뻐 안 하셔서 이제 복음 여러 곳에 퍼지도록 사울이 그리스도인데 주여 핍박이 많이 심해져서 소대만의 주권이 핍박 예루살렘이 있어서 뭐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랬죠.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주셨어요. 사마리아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이제 그 성에 만사의 구원을 받지요. 그다음 빌립이 그 길 가다 누구 구스 네시마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여러분, 이조 시대에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나 뭐 이런 시대, 그전에 뭐 세종대왕 있을 때, 그전에 뭐 당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있었던 우리 어찌할 뻔해 예수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도 우리 복음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천 가지 만 가지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걸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제주 구원받고 난 뒤에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다큐에도 나왔는데 압곡동에 갔다가 장팔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장팔리 또 군대에 가서 진짜 군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군에 제대로 김천서 복음을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동안에 처음엔 어두워 잘 성경에도 몰랐던 사실들이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마지막 아버지 구원받 그 전에 큰 눈이 작은 눈이도 구원받으시고 믿음 속에 살면서 지낸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일 어른이 됐는데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도 그래 하나님 도우셔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친척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구원 작은 어머니 구원받으시고 사촌 동생들이 구원을 받고 요즘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하면 자주 이렇게 연락들 하고 하는데. 너무 이런 복음의 역사 일어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구원받거나 제일 먼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때는 뭐 장로교 다잘 몰라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제가 구원받은 그때는 직장도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한몇 달에 가도 진짜 제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성산읍교회에서 부른 찬송이 너를 얻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그 노래가 내 마음에 늘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진짜 몸밖에 없는데 그때 저는 뭔 생각했냐면 나 같은 이거 이런 나 같은 사람 무슨 복음 전도자가 돼? 말도 아니야. 우리 누님도 나 알고 옥수야 너는 절대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혀가 짧아 지금 좀 괜찮은데 말 발음이 제대로 안 나가. 초등학교 때 내가 글을 읽으면 다 웃었어요. 누님은 너 목사는 절대 목사 되지 마. 나도 목사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서 복음이 너무 감사 기뻐서 안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 저는 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이제 또박또박 연습하니까 그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고,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나서 기뻐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대전에 있을 땐 제가 강대상 올라서면 성도들 한번탁 아, 그 이제 구원받은 아예 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뭐 어땠는데 완전 막꿈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이제 막 어렵고 힘들 때 배가 고파 하나님께 양식 달라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양식 달라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바뀌어서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전도를 하나님 남태평양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방송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옛날에 1960년대 초 63년 64년 그때 기도한 기도들이 다 이제 막 이루어 남태평양에 이제 뭐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구나. 이제 앞으로 또 새로 이제 몇개 나라 복음 전도 보내려고 예를 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대 보혈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데, 성경 의롭다 하고, 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시고, 눈처럼 이게 싫다 하셨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 사탄 우리 마음을 속여가지고 우리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어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첫째로 죄를 안 지었느냐?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잖아. 아니요. 죄를 지었죠. 하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우리 죄를 씻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이 죄를 씻었다면 씻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전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 이 복음을 죄사함 받고 나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힘없다가 성령의 마음 도는 힘을 얻고 막 담대히 복음 전한 것처럼 누구든 죄사함 받고 나면 복음에 살고 복음을 전 자꾸 이런 너무 역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젠 제가 작년 2월 달에 남미에 4개 나라에 집회를 했는데 그때 4개국 대통령 만나고 한분한분 거의 한 시간씩 시간을 같이 할애해 주셔서 복음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구원받고 제사하고 기뻐하는 걸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들이 전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시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곧 복음 전도자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 예수 피로 제사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놀랍게 은혜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은 아주 뚱뚱한 부인이 오셨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한한 달쯤 나올 때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지금 지나갔는데 목사님, 목사님 저를 불러요. 가봤어요. 이분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 공대 건축가 나와가지고 이분 이 부인인데 소원이 지구에 유명한 건축물 하나 남기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 건축 공부를 하려고 건축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건축하는 일을 해왔어요. 어느 날 빌딩을 짓는데 낮에 이제 막 기술자들, 인부들이 막 공사를 하고 이제 저에게 다 이제 퇴근하면 건축회사에서 가서 그 공사한 일이 설계도 잘 돼, 설계도 이제 그 검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상관하고 둘이 갔어요. 8층, 7층 이제 그 조사를 내려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7층에서 그 상호 자기를 끌어안았어. 그래 이 부인이 그날 강간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고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고발하면 자기 강간당한 발견되면 뭐 소문나면 더안 좋을 것 같아 입 다물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된 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속을 생각, 유산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그 아기가 자기 죽을 걸 알았는지 어머니 배를 때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 나는 널 원하지 않았어. 난내 인생이 있어. 난내 인생을 살아야 돼. 차에 내가 이제 병원에 그러는데 막 아이가 뱃속에 너무 들어져. 엄마가 이제 여자가 이미 엄마가 돼 가니까 모성이 거의 있는 모성애가 있는. 엉엉 울면서 유산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번이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기는 몇번 생각을 다 유산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막, 그래서 어느 날 아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가야. 미안해. 내가 내잘 되려고 너를 죽일 수 없지. 내가 너를 낳아줄게. 제발 부탁이다. 건강하게만 태워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파마 고대하는 걸 배우고 일하면서 배가 불러야 이제 비장원에 다니다가 어느 날 아기를 낳아서 너무 잘생긴 남자예요. 그래, 둘이 이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남자가 접근해가 자꾸 가까이 와서 친절히 고마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잘 사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 투자로 이자를 많이 주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그래,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딱 갖다 줬는데, 그분이 막 계산하더니, 매월 5일 날 아줌마 통장으로 이자가 나갈 거라고. 그러면 잘살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동맥을 끊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신경까지 끊어 왼손을 쓸수 없어. 이제는 파마도 못하고 고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실께도 죄사함을 받았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하루 저녁에 많이 자면 15분, 20분 자는데 죄사함 받고 가서 그날 2시간 잤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을 대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한 걸 믿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아 주 내가 죄가 남았던 예수님 십자가 헛죽었다 죄를 못 사했다 얼마나 주님 모욕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 빼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